이제 50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교회에 대해서 부가적인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평생의 숙제가 교회예요. 오늘도 이메일이 왔어요. 이 교회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그렇죠? 지금까지 이렇게 다녔는데 진짜 도저히 못 다니겠습니다.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이 왜 이렇게 성경하고 달리 그렇게 하는지 알 수가 없고, 내가 목사가 아닌데 이거 교회를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이게 진짜 너무너무 어려운 게 교회다. 교회. 그렇죠? 그래서 교회의 여러 가지 이 부가적인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교회. 자, 교회로 번역된 그리스 말은 에클레시아다.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드렸어요. 신약성경에 모두 117회 사용됐습니다. 이 말은 종교적 모임이나 일반 모임, 일반 모임도 어떤 사람들이 100명이 있는데 그 중에 10명만 따로 떼서 어떤 회의를 하면 따로 뗀 그 10명을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구별돼서, 많은 무리들 중에서 구별돼서 어떤 목적을 위해 따로 누군가를 떼어놓으면 그 사람들은 무조건 에클레시아예요. 그리스 말로는. 자, 그래서 이 안에 30명이 있는데 우리 보이들 2명 포함해서 우리가 야구팀 9명을 만든다 하고 야구팀 9명을 딱 뛰면 이 야구팀 9명을 그리스 말로는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알겠죠? 어떤 많은 어떤 무리들 중에서 야구든 축구든 아니면 예배를 드리든 무슨 목적으로든 어떤 사람을 따로 떼어놔서 이렇게 따로 떼어서 이렇게 분리를 시키면 그 모임을 에클레시아다. 지금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서 보시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예배소에 있는 교회 많이 나오잖아요. 교회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그와 같은 그 목적을 위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따로 떼어내어 구별한 그 사람들을, 그거를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그걸 우리가 교회라고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교회는 대개 종교적 예배자들이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모임을 교회라고 했어요. 교회.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 7장 38절에 가서 보면 광야에 있던 교회,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이집트를 탈출해서,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빙빙빙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 있죠.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임도 광야에 있던 교회라고 얘기했어요. 교회. 그런 교회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이 반석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신약교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교회다. 어떤 거예요? 따로 어디서? 이집트에서 따로 구분이 되어 나와서 지금 광야에 있는 그 사람들의 모임을 구약성경에 있는, 구약에 있는, 광야에 있는 교회다 이렇게 이제 부른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구약시대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어떤 의미의 교회? 신약시대의 그런 의미의 교회는 구약시대에 결코 없었어요. 교회는 언제부터 시작됐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강림 사건 이후부터 교회가, 신약교회가 시작이 된 거다. 자, 그래서 신약교회의 의미로 쓰인 교회라고 하는 그런 말도 두 종류의 의미가 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여기 있는 이 사람들, 이 땅에, 서울에, 강남 여기 한 복판에 이렇게 50명이 이렇게 모여있는 이 지역교회. 알겠죠? 지역교회. 교회 그렇게 얘기할 때는 이런 지역교회가 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가서 보시면 로마에 있는 교회, 고린도에 있는 교회, 에베소에 있는 교회. 그렇게 지역교회. 그래서 교회라고 한 말이 약 117번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 97-98% 정도 그 교회는 다 지역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역교회, 지역교회. 자, 이건 말고 또 어떤 교회가 있냐? 자, 먼저 그거 하기 전에, 그럼 여기 지역교회라고 하는데 여기 속해 있는 사람들 중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죠? 그렇잖아요? 뭐 온누리교회다, 사랑의 교회다, 뭐 심지어 내가 목회하는 사랑침례교회다, 사람이 500명이다, 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역교회에 속한 사람들 중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얼마든지, 지금 현실로는 거의 반 이상이 구원받지 못했어요. 교회만 지금 다니고 있고 집사, 권사, 장로, 심지어 목사 이 타이틀을 달고 있지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아까식으로 얘기하면 가짜 털이에요. 가짜 털. 네, 그런 사람이 많다.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신부, 예수님이 짓는 그 건물, 거기에 속한 그 교회에 속한 그 사람은 100% 진짜죠. 알겠죠? 그런 의미의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지역교회, 여기 예를 들어 한마음 미션이라는 지역교회가 있다. 여기 가서 보면 지금 2011년도 지금 9월 달에 여기 있는 사람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몸에 속한 교회를 얘기하면 바울도 들어가죠. 지금 2000년에 살았던 바울 들어가죠. 말틴 루터 들어가죠. 맞습니까? 독일 사람도 들어가고, 영국에 있는 요한 웨슬레도 들어가고, 말틴 로이드 존스도 들어가고, 미국에 있는 조나단 에드워드도 들어가고, 그렇죠? 한국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 들어가고, 성도님들, 이런 교회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지난 2000년 동안 은혜 시대가 진행되면서 교회 시대가 형성이 되는 가운데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들어가는 그 교회, 알겠죠? 그러한 교회를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그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한 교회가 있다. 그런 교회. 예를 들어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얘기할 때 그런 교회는 어느 면에서 1차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교회. 자, 이건 말고도, 예, 이건 말고도 교회의 의미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 이와 같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이런 교회를 우리가 이제 보통 유니버설 처치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유니버설 처치. 유니버설이라니까 보통 이제 번역을 할 때 우주적인 교회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우, 저 우주 공간에도 교회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녀노소, 빈부귀천, 인종, 이런 거 상관없이 시대 상관없이, 그렇죠? 보편적인. 예, 어디에 살아도 상관없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만 있기만 하면 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으로서의 그 교회를 이야기할 때 그거를 영어로 유니버설 처치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주 공간에 교회 있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 자, 이런 우주적인 교회를 이야기할 때 영어 단어로 옛날에 뭘 썼냐? 캐톨릭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캐톨릭. C-A-T-H. 캐톨릭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래서 캐톨릭, 그런 의미의 캐톨릭을 쓸 때는 C자를 소문자로 써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니까 소문자로 쓰는 의미의 그런 캐톨릭 교회다. 맞는 거예요, 그거는. 캐톨릭이라는 게 보편적인, 전우주적인 그런 이야기니까. 그런데 지금 사도신경이 이런 데 나와 있는 C는 큰 C예요, 큰 C. 그건 뭐냐? 로마 카톨릭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그게 보편적인 교회인데 카톨릭 교회에서 그 C를 대문자로 쓰면서 우리 교회만 교회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알겠죠? 우리 교회만 교회다. 그래서 카톨릭 교회에서,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예, 캐톨릭, 로만 캐톨릭 처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C 이런 게, 우리 한국말로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영어로 가서 보시면 예를 들어, virgin이라는 게 있어요. 처녀, 동정녀. 이것도, 예, 마리아는 한 처녀, a virgin이에요. 그거 할 때 virgin은, 예, small v를 쓰는 거예요. 근데 사도신경이 이런 데 나오면 우리가 동정녀 마리아를 믿어요. 거기 갔으면 영어로 더에다가 V를 크게 써놨다고, V를. 그건 뭐예요? 마리아가 신성을 띈 존재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 건 우리 안 믿는다. 예,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러한 차이들이 대문자나 소문자나 이런 거에서 이제 달라지게 된다. 이 정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주님의 부활 이후에 구원받은 모든 자들로 구성된 보편적인 교회, 유니버설한 그와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니버설한 교회를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지역교회를 무시하는 그와 같은 경향이 이제 생겨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하는 교회는 다 지역교회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역교회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지역교회. 나 같으면 사랑침례교회에 내가 속해 있으니까 이 사랑침례교회를 잘해야 되는 거고, 지금 여러분 한마음 미션으로 뭐 완전한 어떤 그런 의미의 교회를 지금 형성하지 못했어도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봤으면 여러분 교회거든요. 교회예요. 그 교회가 지역교회, 여기 논현동에 있는 지역교회에서 그 역할을 잘 해야 되는 거다. 자, 이러는 가운데 로마 카톨릭 교회가 카톨릭, 그걸 해서 보편적인 교회라고 자꾸 주장을 하다 보니까 이 침례교 성도들 가운데 극단적인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뭐냐면, 예, 카톨릭 교회가 오직 유일한 교회라고 얘기하듯이 침례교회만 유일한 교회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생겨난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걸 영어로는 랜드마크 베프티스트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또 다른 말로는 베프티스트 브라이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 침례교회에 속한 자기들끼리 모여있는 그 그룹의 침례교회에 속한 사람만 예수님의 신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도 아니고 뭐 감리교도 아니고 그리고 침례교 안에도 다른 데 속한 침례교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침례를 내가 A라는 교회에서 분명히 구원받고 침례를 받았어도 그 교회 가서 거기 멤버가 되려고 하면 다시 침례를 받으라 그런다고 그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독단적인 그런 형태의 침례교회도 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몸 안으로 들어오려면 반드시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가서 보겠어요.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가서 보시면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신부, 예수님의 그 건물 거기에 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된다. 13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그러니까 그 한 몸이 뭐예요? 지금 얘기한 유니버설한 그런 처치. 알겠죠? 예, 여기 가서 유대인, 이방인 상관없어요. 아프리카 사람, 미국 사람, 유럽 사람, 중국 사람 상관없어요. 그렇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면 한 몸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와요? 성령님의 침례를 통해서 들어온다. 성령님의 침례.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면 들어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그러면 성령님의 침례가 언제 일어나냐?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나거든요. 사도행전 2장. 그래서 그 전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어떤 일이 이제 생겼냐 한번 가서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시면 베드로와 함께 거기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있었다 그랬어요. 120명이 있었는데 이 120명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이미 구원받은 거 예수님 살아있을 때 이미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오순절 날 성령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과 동시에 성령 침례를 받죠? 구원받고 나서 얼마 지난 다음에 성령 침례 받아요? 아니면 동시에 받아요? 동시에 받아요. 그런데 처음에 있던 120명은 처음에 있던 성령 침례가 이루어지기 전에 예수님 사역하는 동안에 이미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얼마가 지나서 성령 침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거를 표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건 변천기라 그렇게 된 거다. 변천기. 쉽게 얘기하면 구약식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약식으로 구원을 받았다. 받았는데 어떻게 곧 살다 보니까 신약으로 이게 넘어오면서 교회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성령 침례를 받게 된 이런 케이스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 익셉셔널한 그런 케이스, 예외적인 이런 케이스를 가지고 보편적인 케이스를 만들면 그러면 이단이 된다. 이단 교리가 되기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누가 구원받으면 구원받는 그 순간에 성령 침례 받아요. 성령 침례 받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몸에 동시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십자가 사건 그 이후에는 이 내용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온건한 세대주의자들은 변천기의 특징을 들어서 이러한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오순절 사건 이전에 이미 구원받은 그 120명, 그 120명하고 오순절 사건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하고는 요 전에 받은 사람 과도기적인 그런 형태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먼저 구원받고 얼마 지나서 성령 침례를 받은 거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성령 침례 받는 그 순간에 구원받고 예수님의 몸에 들어오게 되는 거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하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거기 가서 보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이 윗지방들을 두루 다니고 에베소에 이르러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믿은 이래로 성령님을 받은 적이 있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성령님이 계신다는 말도 들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사도행전 19장쯤 나갔으면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한 이후에 근 한 20년쯤 지났대요. 근데 뭐라 그래? 들어본 적도 없다. 이미 어때요? 구원은 받은 사람들인데. 알겠죠?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아니 그들이 이르되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 우리는 요한의 침례. 이에 바울이 이르되 참으로 요한이 회개의 침례로 침례를 주며 백성에게 말하여 그들이 자기 뒤에 오실 분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하였느니라 하거늘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이미 구약시대의 방식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메시아 오실 것을 믿고 회개의 침례를 지금 요한에게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시간이 지금 바뀌어서 이 구신약 시대에 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했어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님께서 그들 위에, 그래서 이 사람들 역시 어떻게 돼요? 구원은 이미 받았지만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침례는 이때 발생을 하는 거다. 이때 요 위에도 사도행전 18장에 들어가면 알렉산드르에서 태어난 24절에 아볼로라는 어떤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렀네.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 기록된 능통하더라. 이 사람이 전에 주의 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 영이 뜨거움으로 주에 관한 것들을 부지런히 말하고 가르치나 뭐만 알아요? 요한의 침례만 하는 거야. 이 사람도 지금 시대가 바뀌었는데 지금 구원은 어떻게 받았어요? 구약시대식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구약시대 많은 사람 구원 받듯이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뭐만 알아요? 예,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때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의 말을 듣고 그를 데리고 와서 그에게 하나님의 길을 더욱 완전하게 설명하니라. 이제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시대가 완전히 끝이 났다. 이제는 알겠죠? 이렇게 해서 아볼로를 신약시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아볼로는 이미 구원 받은 사람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 18장 24절에 나와 있는 이 아볼로나 19장에 여기 처음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특히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래서 구약시대 이런 방식으로 구원을 받았고 요한의 침례만 알지만 실질적으로 다시 성령님의 침례를 받는 이와 같은 일이 이 사람들에게 변천기에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지금 또다시 침례 받으라고 하면 안 돼. 또다시 성령 침례 받으라고 하면 안 돼요. 지금은 구원 받는 그 순간에 성령 침례 받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이와 같은 그 변천기의 일들이 사도행전에 이래 기록이 돼 있다.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성경을 읽으셔야지 이런 걸 가져다가 지금 이 시간에 보편적으로 적용하면 성령 침례 받고 계속 받으라는 얘기가 그래서 이제 나오는 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모두가 다 성령님의 그 침례를 통해서 한 몸 안으로 들어오는 그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다. 이런 내용도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온건한 세대주의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지역교회가 있다. 또 예수님의 그 몸을 이야기하는 보편적인 그런 교회가 있다. 두 개 다 이야기합니다. 또 이와 같은 변천기에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다. 이런 사람들은 성령 침례를 나중에 받는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구원받는 순간 성령 침례가 이루어지고 교회에 들어오고 그분의 몸에 속하는 거다. 이걸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또 특별히 뭘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그 두 개의 교회가 다 있다는 걸 인정을 하면서도 뭘 더 강조한다고요? 지역교회를 강조한다는 거. 지금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하는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는 이미 들어가 있는 교회예요. 그건 구원받아서. 그거에도 우리가 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이 땅에 있는 이 교회에 우리가 더 신경을 쓰고 여기 성도들을 더 세워주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밖에 나가서 전도도 하게 되고 선교도 하게. 이런 일은 다 지역교회를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인정하지만 특히 뭐에 신경을 쓴다고요? 지역교회. 지역교회에 우리가 이제 신경을 쓰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는 이제 풀어나가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느냐? 한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가서 보겠어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하시기 전에 몇 명이 모였다 그랬습니까? 몇 명이 모였어요? 120명이 모여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했어요. 말씀을 선포했더니 2장 41절에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으며 바로 그날에 3천원 가량이 그들에게, 교회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그들인 몇 명이에요? 120명에게 더해진 거예요. 120명에게 더해졌다. 성경은 아주 명확해요. 교회가 아니라 그들에게 더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3,000명 더하기 120명이 이제 형성이 된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왜 그러냐? 그 다음에 가서 또 보겠습니다. 시간이 흐른 다음에 2장 47절에 가서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의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그들에게 아니요, 이제 교회가 처음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이해하시겠죠? 교회에 더하시니라. 그 이후부터는 다 교회에 더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했던 120명 있었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그들에게 더해졌어요. 이게 하나의 이제 교회가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더해지는 건 이제 교회에 더해지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런 것들 잘 기억을 이제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안에는 많은 변천기적인 그와 같은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조심을 해서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구원받는 그 순간에 타워너, 방언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고 어떤 경우는 방언 안 하는 케이스도 있고, 그러니까 방언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방언해야 된다 주장하는 거예요. 그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 우리 같은 사람 그 전혀 필요 없다. 사도 바울 구원받을 때 방언 같은 거 한마디도 안 합니다. 에티오피아 피 구원받을 때 방언 같은 거 한마디도 안 하거든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방언 같은 거 한마디도 안 합니다. 방언하는 경우 가서 보시면 거의가 다 유대인들. 유대인, 그건 나중에 이제 고린도전서 14장 방언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면 이제 알겠지만 유대인들과 관련된 그런 사람들만 방언이 하는 그런 사례가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지 않으면 성경 가지고 이렇게 해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각종 잘못된 그런 교리들이 이제 나올 수 있는 거다. 이런 내용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08쪽에 나와 있는 요약의 말씀 여러 개 말씀드리면 오순절 이후에 시작된 이 교회 시대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또 빈부 이런 거 상관없어요. 빈부 귀천 상관없고 남녀노소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인종에 상관없고 어느 지역에 사는지 상관없고 누구든지 그렇죠? 한 성령에 의해 성령님의 그 침례를 받아서 한몸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가서 에베소서 4장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보겠어요? 4장 3절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님이 하나, 유니티 하나를 만들어준 게 있다는 거예요. 너희를 부르심에 한 소망,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때 소망을 주는데 그 소망이 두 개, 세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몸이 몇 개가 있어요? 하나, 한 몸, 그 다음에 한 성령이 있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으며 한 하나님이 계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다 하나예요. 성령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거야. 여기 보니까 침례가 있잖아. 한 침례, 이 침례는 무슨 침례일까? 물침례, 성령침례, 물침례, 성령침례. 예, 이게 물침례가 되는 날엔 침례 교인들만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 그거 주장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물에 100번 들어갔다 나와도 그건 안 되는 거다. 여기 나와 있는 한 침례는 뭐예요? 성령침례. 성령침례를 받아야 그 몸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물에 100번 들어갔다 나와도 소용없는 거예요. 알겠죠? 성령 침례를 받아야, 여기 나와 있는 침례는 성령 침례예요. 성령 침례. 아시겠죠? 그렇게 되니까 장로교 다닌 분이나 아니면 감리교 다닌 분 중에도 마른 세례라고 하는데 이미 구원 받으면 성경적으로 성령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한 몸에 들어오는 거다. 아시겠죠? 종파에, 교파에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그럼 침례는 왜 받는 거냐? 물침례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과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온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과 같이 하나가 된 사람입니다 하는 걸 증언하는 거야. 데몬스트레이션 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물침례를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물침례 100번 받아도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받아서 성령침례를 받은 사람이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거예요. 난 구원 받았습니다 하고. 아시겠죠? 예, 그런 거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침례는 물 침례가 아니라 성령 침례가 돼야 된다. 그래야 저기 장로교회 안에서도 구원 받은 사람이 성령 침례 요거 받아서 지금 한 몸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교회의 출생에는 반드시 성령 침례가 있어야 돼요. 성령 침례는 누가 가장 먼저 예언했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침례자 요한이 예언을 합니다. 마태복음에. 그래서 자기는 물침례를 주지만 나보다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먼저 앞서신 분이다. 그분은 어떻게 한다 그래요? 성령님과 불로 침례를 주신다. 그래서 성령 침례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불침례는 지옥에 들어가는 불침례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다 설명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도 성령 침례를 준다고 하는데 성령 침례가 언제까지 가서도 이루어지지 않느냐? 사도행전 1장 한번 가서 보세요. 사도행전 1장 4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 지금 이제 승천할 때가 다 됐는데도 성령 침례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자, 4절. 또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게서 들었나니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되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님의 침례를 받으리라 하시느니라. 그럼 성령 침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 사역하는 동안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을 지나니까 오순절 날이 임한다면 그 오순절 날에 성령님의 침례가 역사상 처음으로 온 세상에 임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교회 시대가 이루어지는 거다. 이해하시겠죠? 예, 자, 그래서 교회 출생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만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구절이 많은데 하나만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그분을 앉히실 때 그 권능을 하나님의 그 파워를 예수님 안에서 발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분을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고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언제? 언제? 예수님 부활해서 일으키는 그 순간에 머리로 주셨다니까. 그렇죠? 그 이후에 몸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교회는 오순절 사건 이후부터 이제 교회가 되는 거다. 이런 거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만 제가 더 읽어줄게요. 요한복음 7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에는 장막절에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고 7장 39절에 가서 보시면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거에 대해서 이제 성경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37절부터 읽어야 이제 좋습니다.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39절 다 같이 읽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아직 성령님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셨더라. 여기서 영광을 받는 게 뭐예요? 부활해서 승천하는 게 영광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언제 오셔야 돼? 부활해서 승천한 그 이후에 영광을 받으신 이후에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명확하게 이렇게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이 십자가 사건 이전에 교회가 있었다는 이런 거는 그것은 성경적으로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40일 있다가 승천하셨어요. 성령 침례 기다리라 그래서 열흘 동안 기다려서 오순절 날이 충만히 이르게 될 때 바로 그날 성령님이 충만하게 성도들 가운데 임하는 그런 일이 생기면서 그 이후부터는 예수님의 몸에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예수님만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 모든 죄악들을 내어놓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는 바로 그 순간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꽉 채우신다고요. 알겠죠? 그게 성령 침례예요. 아니면 성령님 안으로 나를 푹 집어넣어. 아시겠죠? 그럼 제가 그 안에 들어가서 꽉 채워지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이 일생에 한 번 생기는 거예요. 한 번 이게 성령 침례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성령님의 충만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간구해야 된다. 자, 이제 지역교회 이야기가 나와서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이제 지역교회를 이제 한마음 미션도 앞으로 바라기는 이 가운데서 좋은 목사도 나오고 해서 그래서 이걸 교회로 지역교회로 해서 이렇게 부흥해서 발전시켜 나가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역교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지역교회는 뭐 하는 건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교회는 침례를 받은 성도들로 구성이 돼요. 이게 우리가 침례교회를 한다 이제 이야기할 때 여기 나와 있는 이 침례는 물침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침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고, 성령 침례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고, 이게 침례교회를 성장이 돼서 성경적인 비블리컬한 처치를 내가 해야 되겠다. 예, 그렇게 되면 물침례를 받은 그러한 성도들 이걸 다 구성이 돼서 뭘 만들어야 되냐? 믿음의 약속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이런 것을 믿습니다 하고 우리의 믿음과 약속이라고 하는 정관을 만드셔야 돼. 우리는 뭘 믿는다. 이게 땅에 있는 조직체이기 때문에 정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들어와서 뭘 믿는다고 뭐가 있어야 대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와 같은 믿음의 약속을 이제 만들고, 그래서 그거에 동의하는 사람만 이 교회에 이제 멤버가 이제 되는 거예요. 멤버가 아니더라도 와서 예배 들어가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다만 멤버를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멤버. 예, 그래서 복음의 교제로 이루어진 그런 조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규례를 준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법에 순종하며 말씀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영적인 선물이나 특권을 이제 발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누구라도 다 모든 사람에게 선물을 주세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거, 어떤 사람은 권면하는 거, 그렇죠? 어떤 사람은 노래로 섬기는 거, 예. 어떤 사람은 설거지하고, 어떤 사람은 봉사하고, 뭐, 하나님이 다 선물을 주신다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아시겠죠? 예, 그래서 무엇이든지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교회의 사명은 뭐냐? 교회의 사명은 사회, 단체 활동하는 게 사명이 아니에요. 교회. 1차적으로 교회는 자선단체가 아니에요. 자선단체, 구호단체가 아니다. 그거 무시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교회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여기 먼저 교회, 여기 안에 들어있는 이 성도들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할 수 있도록 영의 양식을 공급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자라나게 되면 밖으로 이들을 내보내서 이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구령해 올 수 있는 이와 같은 것으로 만드는 이와 같은 데가 지역교회다. 다시 말해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는데 이걸 가장 잘하는 데가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여호와의 증인. 교육을 엄청 시킨다고 여기 오면 내보내 얻어 터지고 오면 또 장로가 가서 이렇게 해라 그러면 또 나가서 하고 또 터지고 오면 이렇게 하라 그러고 이렇게 해서 그거를 1년, 2년, 30년 해보라고 베테랑이 되지 않겠어요? 그게 여호와의 증인이야. 그러니까 안 바뀌어요. 여호와의 증인들. 암만 얘기를 해서 성경 가서 암만 보여줘도 안 바뀌어요. 그 정도로 브레인워싱을 하는 거예요.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뭐 우리 그리스도인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죠. 그건 아예 자유의지를 말살을 하는 거니까 우린 그렇게 안 한다. 알겠죠? 왜? 성령님은 부드러운 분이에요. 부드럽고 온화한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격을 무시하고 막 강제적으로 몰아붙이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열심히 목사가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면 그럼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면 듣는다고. 듣고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속에 새기고 내가 잘 해봐야 되겠구나 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면 나가는 그런 식으로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지. 이단들 식으로 해가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전혀 아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교육을 시켜야 된다. 교회는 교육하는 장소예요. 교육. 교회는 1차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한 장소예요. 여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 교육하고 성장시키는 장소다. 여기가. 알겠죠? 그래서 밖으로 내보내서 증언하는 일을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나가서 데모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거 하는 데가 아니에요. 네.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기도는 기도하고 이런 걸 하지만 예수님 하신 거에 다 비폭력으로 평화적으로 예수님 그렇게 하시고 세상 이 정치적인 그런 일에 예수님 관여하지 않거든요. 왜 그래요? 지금 우리가 다루는 건 하나님의 왕국, 그렇죠? 하늘에 속한 거, 영에 속한 거 지금 그걸 다루는 거지. 구약 시대 같은 경우는 불의를 행하고 이런 사람들 향해서 막 하나님께서 대언자를 보내서 얘기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때는 땅에 속한 신정정치를 하던 그런 때이기 때문에 신정정치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그와 같은 불의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꾸짖을 수가 있지만 지금 시대가 바뀌었어요. 시대가 바뀌면서 어떻게 지금 우리는 영적인 일, 하늘에 속한 일들에 관심을 두는 거. 그렇다고 해서 폭력을 행사하고 불의를 행하는 그런 정권을 지지한다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는 모든 통치 권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는 한 그 국가의 권위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다. 그게 신약시대에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교회는 특히 독립교회여야 돼요. 독립교회. 그 얘기 무슨 얘기냐. 여기 논현동의 한마음 미션이 이제 교회를 한다. 저는 인천 사랑침례교회에 있어요. 사랑침례교회 목사가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니들 왜 이렇게 하느냐 할 자유와 이게 없는 거예요. 여기서 믿고 하는 모든 것은 여기 있는 성도들끼리 정해서 성경 기록에 따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대로 믿고 이렇게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자치권을 행사하는 거다. 알겠죠? 뭐 무슨 구원파교회니 해서 저 위에 교황이 하나 앉아있고 그 교황이 200군데 다 다스리는 이런 형태는 그거는 아니다. 아시겠죠? 천주교회라든지 교황이 온 세계교회 다 다스리자 그런 건 없는 거다. 성경에 또 뭐 있어요? 감리교회 감독이 뭐 다 다스리는 거, 장로교회 총회장이 뭐 다 다스리는 거, 그건 다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교회는 다 독립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다 자치적으로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나 감독이 이 교회에 타취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다 자치적으로 독립해서 자율권 갖는 그와 같은 교회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일단 속하면 성도들끼리 무슨 분쟁이 생기면 이 안에서 해결해야 돼요. 세상 법정에 형제를 끌고 가서 저 믿지 않는 판사 앞에 가서 이 사람이 이랬습니다 하고 삿대질 하는 건 그건 있을 수 없다. 아시겠죠? 교회 안에서 형제들 간에 발생한 그런 문제는 교회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 이게 우리 교회라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것 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교회는 믿음의 수호와 복음의 진보를 위해 서로 돕고 협력하며 이런 협력의 이제 분량이나 이러한 그 방법은 각 지역교회 교회의 권한에 이제 맡겨진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킹잼 성경을 전달해야 되겠다. 그럼 킹잼 성경을 믿는 그런 교회들이 연합을 해서 뭐 홍보비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자기 교회의 자치권이 이렇게 무시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또 그 홍보 뭘 한다 그래서 거기 모여갖고 지역교회를 컨트롤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일들 위해서는 얼마든지 연합할 수 있지만 그 연합이 교회의 자치권의 붕괴를 가져오는 그런 연합이다. 쉽게 얘기해 교단을 형성하는 거다. 안 되는 거예요. 교단은 없는 거예요. 교단이라고 하는 건 성경적으로 없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회원 문제, 정책 문제, 행정, 양육, 자선, 구제 이런 것도 다 지역교회가 자기 사정에 맞게 그렇게 결정을 해서 그래서 이제 집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아 지역교회 회원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하심을 따라 이 세상에 살면서 나는 이 세상에서 장막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텐트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생각하고 나는 나그네요 순례자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지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삶의 목적은 예수님을 알리는 그런 일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이걸 잘못 이해해서 직장도 관두고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됐다 그러면 그렇게 나가는 거거든. 직장 다 관두고 교회로 와라. 얼마 전에 온양에 사시는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구원파 교회인가 거기 다니는 그런 분인데 와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죽겠습니다. 구원받을 때 한 두세 달만 기쁘고 그 다음부터 완전 속박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한 달에 25일 동안 교회로 오라는 거예요. 한 달에 25일. 그 교회 올 때마다 밤에 12시, 1시에 가니 가정생활 어떻게 합니까? 그럼 목적이 여기 선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 전도해야 된다는데 그 목적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뭐야 직업 다 관두고 가족생활 다 관두고 이것만 하는 게 그게 이단이에요. 그게 이단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 가정생활 직장생활 하는 거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 아시겠죠?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가운데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내가 입을 열어서 증언도 하고 그렇죠? 또 시간을 좀 떼어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런 거지. 가장 중요한 게 나예요. 나. 내가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 가정이 화목하고 내 가정이 잘 돼 있고 내 남편과 아내와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날이 갈수록 점점 좋아지는가. 이거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이 뭐야. 교회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그 다음이 그 밖에 나가서 믿지 않는 자들,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지금 돼서 나가야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이제 가정 다 팽개치고 직장 다 팽개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 전도 이런 데 포커스를 두는 건 맞는데 정상적인 삶을 살면서 해야 되는 거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역교회. 지역교회를 이제 하다 보면, 예, 그러면 지역교회 안에 리더들이 있습니다. 리더. 지역교회. 이 세상 어떤 조직도 다 리더가 있어요. 국가는 왕이 있는 거고. 그렇죠? 교회 안에도 리더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이 두 개의 직무를 수용해서, 직무. 직무 수행자를 주셔. 영어로 officer를 주셨어요. 오피스는 직무라는 거예요. 직무를 수행하는 거를 오피서. 지금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라는 오피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직무라고 하는 오피스를 지금 수행하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은 대통령 각하 이렇게 불러요. 근데 끝나고 나오면 박근혜 씨 이렇게 얘기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지금 5년 동안만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 예, 이 하나님께서 두 개의 직무 수행자를 주셨어. 직무 수행자. 우리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디모데전서 3장 1절 가서 보니까 남자가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이 말은 참된 말이로다. 이거 개역성경처럼 사람이 그러면 큰일 나요. 그럼 여자도 되는 걸로 된다고. 남자가 하는 거예요. 남자. 알겠죠? 남자.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감독의 직무를 남자가 나는 교회의 목사 여기 나와 있는 감독은 감리교 감독 성공의 감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감독은 지역교회를 감독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역교회를 감독하는 사람 그게 누구예요? 목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 네, 그래서 성경 여러분 내가 다 펴서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성경엔 장로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목사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감독이 똑같은 오피스를 가진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오피스. 예. 그래서 여기 지역교회에는 직무 수행자가 둘이 있다. 하나는 뭐예요? 감독.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목사가 있고, 예. 그 다음에 8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이렇게 돼서, 예.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두 개가 있다는 거.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목사는 뜻이 뭐냐? 그리스 말 포이멘에서 온 거예요. 그 포이멘은 뭘로 번역이 되냐? 목자로 번역이 돼. 딴 데는 다 목자로 번역이 되다가 교회의 목자를 이야기할 때만 패스터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교회의 목사는 여러분 양 끌고 다니는 목자 아시죠? 목자예요. 지역에 있는 교회를 이렇게 성도들을 끌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무자비하게 굴면 안 된다고 이 목자가. 그렇잖아. 양들이 지금 먹을 거 얻어야 되고 물도 먹어야 되고 쉴 때도 가서 쉬어야 돼. 이거 일들을 그거를 충족시키려는 사람이 목자예요. 그 양들을 무자비하게 대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목자가 해야 될 목사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은 패스터링. 패스터링은 뭐예요? 좋은 꼴 주고 좋은 물 주고 쉴 때 주고 잠들 때 두고 그렇죠?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목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끌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끌고 다녀. 그러니까 어때요? 양들보다 모든 면에서 인격 면에서 그렇죠? 성경 말씀 면에서 이런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양들보다는 조금 더 이게 실력이 좀 있어 그런 사람이라 끌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사람이 내가 목회를 해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남자가 감독의 직무를 이렇게 사모라면 선한 일이라는 거 아주 좋은 일이다.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감독은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 없으며 하나나의 남편이며 남자만 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의 남편이며. 그렇죠? 3절.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4절 가서 보니까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기 자녀들 모든 위험으로 복종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장가는 가야 된다는 거야. 가능한 한 아이들도 있어서 집안을 다스리는 걸 해본 사람이라 교회도 다스린다. 아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5절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으리요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명백하게 이 감독의 직무를 이렇게 수행할 그런 자격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6절 초신자는 안 된다. 뭐 하긴 봉봉 뛰고 내가 뭐 은혜 받았다고 그런 것을 하는 초신자는 안 된다. 왜 안 되냐 여기 가서 보니까 이것은 그가 교만으로 높아져서 마귀의 정죄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초신자는 교만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마귀가 받는 교만의 이 정죄에 빠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충분히 지난 사람들의 검증을 받고, 그렇죠? 이 사람이라면 우리 양떼를 이끌게 충분하다. 이렇게 되는 사람을 목사로 이렇게 여러분이 인정을 해주면 이제 되는 거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집사도 이제 나오는데, 집사는 뜻이 뭐냐? 디콘. 이렇게 나오는데, 디콘은 종이라는 뜻이에요. 종. 그러니까 교회의 종이 집사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집사님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닌 거, 원래는. 그냥 집사, 그렇게 불러야 되는 거야, 원래는. 종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교회에 아주 힘들고 어렵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다 집사가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집사 아시죠? 이런 커다란 귀족들 뭐 이렇게 있을 때 그 집안일 처리하고 그런 사람이 집사잖아요. 그게 집사예요, 그 집사. 알겠죠? 근데 교회에 일단 집사가 되면 그냥 목사를 내쫓으려고 그러고 이런 일이 많잖아요. 그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해를 못해서. 그러니까 집사는 교회를 축하하고 섬기는 사람이 집사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목사나 끌고 다니는 사람이 목사고. 예. 네. 그렇게 돼서 집사도 여기 가서 보니까 11절. 이와 같이 그들의 아내들도 나오면서 12절. 집사들은 하나님의 남편이 되어. 그러니까 집사는 여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가정을 잘 이끌고 남자만 집사를 할 수 있는 거다. 이와 같은 오피스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 그러니까 교회에는 이 두 가지만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례가 있어요. 교회를 하면서 너희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침례. 그렇죠?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그리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교회를 한다. 예, 이렇게 하고 또 내가 구원 받았다. 확실하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해야 되냐?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침례는 언제 받냐? 구원 받으면 즉시 받는 거예요. 구원 받으면. 하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뭐,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 예,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구원받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30절. 그가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16장,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먼저 구원을 받고 또 내가 증언해서 내 집이 받으리라 하며 주의 말씀을 그와 그의 집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밤 바로 그 시각에 그가 그들을 데려다가 채찍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자기의 온 가족이 어떻게 즉시 침례를 받음에 1년 기다리고 뭐 입교하고 무슨 학습받고 그런 거 필요 없는 거다. 알겠죠? 예, 즉시 받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침례는 다 구원 받으면 즉시 받는 거예요. 즉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과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이 믿는 사람들,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과 동일시된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묻혔다가 예수님 부활할 때 나도 부활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거를 증언하는 게 이게 침례다. 그래서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주의 만찬. 주의 만찬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유월절 식사를 하셨어요. 그 유월절 식사에는 빵과 그 다음에 포도즙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유월절 때에는 무교, 누룩이 들지 않은 빵과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포도주스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포도주로 하죠. 일반 교회는 포도주가 되면 이미 그 안에 누룩이 들어가서 부패가 된 거예요. 술이 된 거라고. 그 술이 된 거로는 결코 예수님의 순수한 몸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믿는 이 크리스찬들은 와인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포도주, 포도즙. 원래 제일 첫 번의 뜻은 포도즙이에요. 즙. 그래서 이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순수한 포도즙, 포도주스와 그 다음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과 이걸 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 찢긴 그 몸을 이 빵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같이 그 고통에 참여하고 포도즙에 같이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피에 참여하는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한다고 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고난에 함께 참여했다 하는 거를 그걸 적어도 1년에 몇 차례씩 이렇게 해서 그래서 예수 우리 여기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한 몸과 한 피에 속한 사람이다. 이거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주의 만찬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주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최소한 이렇게 지키는 그런 교회가 그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이블 빌리빙 처치. 예,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마음 미션이 앞으로 예, 이와 같은 일들을 잘 수행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그런 귀한 모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